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느끼고 경험하며 새로워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희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중심을 갖고 서길 바랍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이 때에 맞게 각 사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0절 말씀. 한절 교독합니다. 제 3절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째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군지 음행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된 자는 간음함이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자리가 되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와 허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혼에 대한 이슈, 그리고 술에 대한 이슈, 이런 구체적인 이슈를 좀 다루면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대화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제는 뭐예요? 버리는 게 옳아요. 어떤 경우에? 조건이 맞는 경우에.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사이의 논쟁은 뭐라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리스크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버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뭘 버려. 버린다는 말 자체가 되게 폭력적이잖아요. 그런 거 없어. 남자 여자를 그렇게 지으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하고 창조에 열리고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모세는 이혼증서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다른 걸 가르치십니까? 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반론을 펼치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건 너희들이 완악해서 그런 거지 원래는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제일 재밌는 구절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랑 바리새인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생뚱맞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은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막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혼을 안 해야겠네? 라고 누가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제자들이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 당시 결혼 문화가 대충 어땠는지 상상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특정의 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어땠어요? 보편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버려도 되는 그 사회는 여성에게 불리함을 넘어서 폭력적인 사회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버려도 되는 긴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에 해당되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낯선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대 문화에서는 대부분 고대 문화가 아니라 아주 고대 말고 그것보다 한 번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이런 룰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칠거지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칠거지약. 칠거지약 알아요? 몰라요? 제가 읽어줄게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일곱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요. 아내를 버려도 됩니다. 첫 번째는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오케이. 뭐 그래.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부정행위, 질투, 유전병, 훔치는 것. 오케이. 뭐 문제는 있지만 이 여섯 가지까지는 내가 그냥 그래. 뭐 옛날에는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여섯 번째가 뭔 줄 알아요? 이거 너무 재밌어. 말이 많은 것. 이건 치트키잖아. 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야? 아니 그래. 아들을 못 낳았다. 그래. 시부모한테 잘 못한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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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번 양보해. 옛날이니까.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가는데 너 말이 많다. 애가 토를 다네. 이러면 그래 너 이제 나가. 이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닥치고 있으라는 거죠. 그렇죠? 이 6번이 진짜 치트키인 거예요. 나머지는 어떤 면에서 포장인 거고 6번이 핵심인 거야. 6번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뭐. 그렇잖아. 말 많으면 기준이 뭡니까? 하루에 총 단어량이 뭡니까? 이게 아니잖아. 내가 말이 많다고 느껴지면 말이 많은 거잖아. 그렇죠? 재밌잖아요. 남편이 쫓겨나는 기준이 없어. 말이 많은 칠거지하기에서 남편이 쫓겨날 수 있으면 난 쫓겨날 거야 아마. 그치? 너 나가 그럴 거 아니야. 너 나가. 야 그만 얘기해. 나가. 응?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요. 폭력적인 사회였어요. 그렇죠? 당시엔 그런 게 당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칠거지하겠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그런 긴 리스트가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 그런 리스트가 없어. 그런 경우가 무슨 뭐가 있다는 거야 라고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뭘로 갖고 반박을 해요. 성경 갖고 반박하죠. 모세는 분명히 이혼증서를 얘기했습니다 라고 반박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칸 더 가야 돼요. 이 고대 사회보다 더 고대 사회. 그렇죠? 모세 때는 도대체 어땠길래 모세 때는 어땠길래 이혼 증서를 허락했을까요? 그때는요. 리스트가 없이 버렸어요. 그냥 그래도요, 여러분 유교 사회는 한 번 문명화된 사회예요. 그렇죠? 근데 유교 사회 같은데 이거 이전에 이 고대 사회는요. 한 2000년 전은 그래도 문명화된 사회란 말이에요. 그거 말고 그 이전에 5000년 전에는요. 남편이 그냥 버렸다고 여자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버릴 거면 증명서를 써서 주라고 했어요. 증명서를 써. 이 증명서의 내용이 뭐예요? 이 남편이 아내를 버린 거에 대한 책임이 아내에게 있지 않다라는 증명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 증명서를 갖고 가면 여자가 다른 데 가서 재혼 다시 결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은 이혼하면 그게 다 여자 책임인 것처럼 돌렸잖아요. 우리나라 60년대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고대는 어땠겠냐고요. 고대는 여자가 버림받으면 얼마나 얘가 못났거나 문제가 많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가 이게 되게 폭력적인 말인데 그 당시에는 이 고객의 변심 사유로 반품했을 때는 문제에 하자가 없다는 증명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다시 팔 수 있게. 이 얘기인 거예요. 진짜 초라하지만 상황이 워낙 엉망진창이니까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때도 이혼을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제일 좋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땐 중혼이 있었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는지 알겠죠. 중혼이 있으면 게임 끝이에요. 남자한테 완전 유리해. 이혼하면 안 돼? 콜? 또 그냥 계속 이래? 밥하고 빨래하고 해? 나한테 구박받고 멸시당하고 그러면서 해? 나는 얘랑 행복하게 살 테니까. 그렇잖아. 그럼 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제발 저에게 이혼 정서를 주셔서 제가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되겠지 사실. 그 당시에 이혼은요 여성의 권리를 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어요. 이혼이 없으면 여자는 남자가 두 번째 세 번째 아내 얻으면서 그렇게 계속 사는 동안 이 집에서 무슨 식모살이하는 것처럼 그냥 억압받고 탄압받고 그렇게 버티고 살아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버리잖아. 그렇죠? 포인트 알겠어요? 근데 보세요. 다시 약간 복잡했죠. 시대가 세 시대를 넘나드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맨 첫 번째 고대 사회, 모세 시대 사회의 기준을 여성을 보호하려고 이혼증서 문화를 모세가 만들어놨더니 이 3000년 뒤에 예수님 시대의 남자애들이 뭐라고 앉아있어? 이 룰을 이용해서 내가 여자를 계속 바꿀 수 있는 걸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게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는 기준이 뭐가 있어요? 만약과 허락 기준을 사용하시죠.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께서 시대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할 거냐?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잘 이해하세요. 거기서 두 단어가 뭐예요? 본래와 허락이 나오죠. 그렇죠? 본래. 본래가 뭡니까? 이상적인 기준이에요. 진짜 맞는 거. 진짜 맞는 기준이라는 게 있고 이 진짜 맞는 기준으로 할 수 없는 사람과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지 허락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도 이상적인 결혼애가 본래예요. 하지만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게 못할 거면 이혼증서라도 써서 그 여자에게 세컨 찬스를 줘야 된다. 이게 허락의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그럼 이혼증서가 맞아요? 예수님 시대만 해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좀 사회가 나아졌잖아요. 그건 본래에 좀 더 가깝게 하려고 해야지 이혼증서 제도가 있으니까 네가 좀만 마음 바뀌면 여자를 계속 갈아치우려고 하는 태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는 뭐예요? 본래는 남자 여자가 아담과 하와로 만나야죠. 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내가 동일시돼야 되고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만났는데 이 사랑을 흔들 만큼 상황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런 도전들이 와요. 그럼 그 도전들이 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전들을 이기고 버티고 이혼하면 안 되고 끝까지 관계를 지켜내야죠. 그럼 그게 두 사람한테 뭐가 되겠어? 선물이 되겠죠. 중간에 포기했으면 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중에 돌아볼 때. 그렇죠? 근데 이건 원래고 본래고. 근데 처음부터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결혼을 아담과 하와를 한 게 아니야. 살 중에 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살만 다도 싫을 때도 있어. 그냥 그래서 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지도 않아. 그렇게 될 리도 없을 것 같아. 나도 이 사람한테 그러지 않고 이 사람도 나한테 그러지 않아. 라고 하면 이혼은 안 된다라는 룰로 이 사람들을 묶어놓는 게 서로에게 서로의 삶의 지옥을 선사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한테는 빨리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증서 주고 나눠주는 게 필요한 거지. 그렇죠? 성격 차이로 헤어진 거예요. 이게 증서 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얘가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랑 안 맞아서 이게 서로 증명서 주고 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가서 이제는 각자 알아서 잘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본래가 있고 뭐가 있어요? 본래가 있고 허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현대적으로 개념하면 적용하면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교회에서 목사님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라는 질문 자체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을 안 돼요. 그 질문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맥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도덕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맥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혼이 맞냐 틀리냐? 여러분 모세 때는 이혼이요. 여성에게 자유율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이혼이요. 야 그렇게 자꾸 여자 갈아먹으려고 하지 마라는 거였단 말이야. 그럼 요즘 시대 이혼의 의미가 뭐예요? 그걸부터 다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결혼 제도 자체가 달렸고 관계 구조 자체가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곧장 갖다 붙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래와 이 허락 사이에서 본래만 가져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진짜 서로에게 지옥이지만 이걸 지켜야 되라고 하겠죠. 난 얘가 너무 싫어. 얘도 나를 너무 싫어하지. 하지만 우리 결혼을 해버렸어. 우리 인생 쫓아갔어. 이번 생은 끝이야. 얘랑 가서 해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걸 안 버티는 애들을 정죄하겠죠. 야, 난 이렇게 힘들어도 버티는데 네 남편이 다 그지 같아? 내 남편이 다 더 그지 같아. 내가 이겨. 내가 제일 거지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 누가 나한테 견딜 수 있어. 내가 참고 있는데 내가 이혼 못하는데 누가 이혼을 해 감히. 그러니까 막 엄청난 정죄를 쏟아내겠죠. 본래 허락은 해도 돼. 뭐가 문제야. 해도 돼. 그땐 좋았지만 지금은 싫잖아. 이혼해. 또 좋은 사람 쓰면 사귀어 보는 거지. 근데 마음 바꾸면 헤어져. 뭐가 문제야. 둘 다 맞아요? 둘 다 틀리죠? 둘 다 틀려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본래와 허락을 붙잡고 고민을 해야죠.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고민을 해야 된다면 나는 본래와 허락 사이에 어디에 있었는지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런데 허락은 이래. 그럼 난 그 사이에 어디 있냐 나는 지금. 내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룰을 누가 정해야 돼요? 누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워야죠. 이게 기독교 황금률이에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그러니까 많이 하는 그냥 예예요. 핵심 뭔지 알겠죠? 이혼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혼 얘기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혼도 안 하신 분들을 데리고. 두 번째 술. 얘도 의미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다 술을 끊었어요. 이제 거의. 왜? 늙어서. 그렇게 질문을 하더니 그냥 늙어서 안 받아.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그래서 못 먹어. 뭐 성경 때문이 아니야. 그래도 뭐 얘기는 해봅시다. 예의니까. 술에 대한 질문을 스무 살 때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 스무 살 때는 간이 멀쩡하거든. 그래서 막 이젠 막 놀고 싶어. 막 이젠 막 하고 싶어. 근데 그 술을 먹지 말라니까 미쳐버리겠네. 막 놀고 싶은데. 그래서 계속 물어보지. 술을 먹어도 되냐고. 그럴 때 많이 물어보죠. 요즘은 뭐 스무 살때 물어보지 않죠. 시대가 바뀌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지들 중에 술을 안 드신 분은 또 누구가 계십니까? 그렇죠? 다 술을 가까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볼때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술을 즐기는 자였어요. 평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즐기셨는지 안 즐기셨는지 모르겠지만 남들 보기엔 즐기는 만큼 입에 대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입에 그때 음료수가 술이 와인이어서 어쩔 수 없이 드신 거고 사실은 빵을 와인에 찍어 만드셨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경도 없는 얘기를 제가 상상해서 하는데 난 그런 일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그건 우리 문화에서 보는 거지. 그렇죠? 그럼 반대쪽 입장에서 뭐가 있어요? 이쪽이 하나 딱 들고 술을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딱 있어요. 구절이 4개나 나와 5개인가? 술 취하지 마라. 이건 방탕한 것이 딱.
괜찮아. 딱. 괜찮아. 구절을 딱 대물리면 무조건 이기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양쪽 다 핵심 구절은 아니에요. 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술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사용했나라고 나오는 구절은 따로 있어요. 기준으로서 술. 기준으로서 쓰는 디모데전서에 나와요. 이 술이란 기준을 도덕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냐. 디모데전서에 감독의 조건과 집사의 조건이 나와요. 감독의 조건에서 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의 남편이 되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장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뭐 해야 돼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해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듣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즐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즐기지는 않는데 그냥 뭐 먹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아니.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즐기지 않는다는 핵심은 마음으로도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안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어디 행사에서 순서에 술이 있다. 근데 그걸 이거 입에 대면 큰일 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아, 내가 진짜 이제 아, 내가 이제 감독이니까 감독은 목사거든요. 아, 진짜 정말 난 술 아, 근데 나 감독이니까 이제 그만 먹어야지. 이것도 아니라는 거. 마음으로부터 안 마셔야 되는 거. 이게 이상적이에요. 이게 원래예요, 원래. 이게 원래예요. 근데 앞에 부분만 있으면 이제는 되게 편한데 뒤에 집사의 기준이 나요. 집사의 기준을 얘기하면서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해지 아니하고 술 드신 분들에게 서광이 비치죠. 술에 임박해지 아니하고 임박한다는 건 뭐예요? 중독이에요. 그렇죠? 임박한다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어줘야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밤에 맥주 한 잔 못 먹으면 잠이 안 오는 거 이렇게 임박힌 거 이게 중독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임박히면 안 돼? 집사는 임박히면 안 돼. 그러니까 집사는 뭔 해도 돼. 집사는 즐기는 건 괜찮아. 임박히지만 않으면. 여기 서광이 비치죠. 그럼 평신도는? 평신도는 인이 박혀도 되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읽을지 모르는 거고. 여기서 뭐가 제시되는 거예요? 기준이 제시되는 거죠.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기준이죠. 기준은 뭐예요? 원래는 뭐가 좋다는 거예요? 원래는. 마음으로도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원래는 이상적인 건 그거예요. 그렇죠? 근데 허락은 어느 정도 먹는 것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초대교회가 술을 보던 방식이었어요. 그럼 왜 이 원래와 허락이 나와요? 여러분, 원래는 술은 뭡니까? 술은 위로와 즐거움이죠. 술은 위로와 즐거움이에요. 간이 나쁘신 분들은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분들은 빠져 계시고 간이 좋으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죠? 술은 위로와 즐거움이에요. 근데 원래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즐거움이 되세요. 그래서 굳이 술을 통해서 위로와 즐거움을 내가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지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이 나한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즐거움을 다 알고 있는데 술로 위로와 즐거움을 찾고 삼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더 좁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더 좋은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왜 렌트카를 쓰냔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네가 진짜 즐거움과 위로를 하나님에서 누릴 줄 알게 되면 그런 걸 끊어내고 하나님의 위로와 즐거움의 공간을 늘리는 게 더 맞아. 이게 원래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게 뭔지 잘 몰라 아직.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술로 인해서 근데 위로와 즐거움을 얻어 지금. 이 고단한 삶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와인 한잔 하면서 친구들이랑 과하게 드시면서 위로와 즐거움을 얻어. 그럼 이 사람에게 술만 제한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냥 피곤한 삶을 위로받지 못하고 견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한테 그게 위로와 즐거움이 된다면 하나님이 아직 위로와 즐거움 안 되는데 그걸 금지해봐야 너한테 그게 그냥 고통을 그냥 견디는 상태라면 그럼 그 상황에서 네가 좀 먹고 누려도 되지가 허락이에요. 이게 이중적인 조건이에요. 그렇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술에 대한 태도예요. 원래는 안 먹는 게 맞아요. 이걸 흔들려고 하지 마요. 성경 술 먹어도 된다고 했다. 어디 그런 소리가 있는데. 이걸 흔들려고 하지 마요. 원래는 아예 안 먹는 상태가 이상적이에요. 하지만 그걸 허락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때에 맞게 술을 즐기면서 살아가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술을 즐기면서 살아가죠. 노아는 주사도 되게 심했어요. 제일 최악이잖아, 옷 벗는 거. 아, 진짜 최악의 주사 아니에요, 정말. 근데 하나님이 노아의 주사 갖고 정죄하십니까? 노아를 대하는 걸 잘못했던 아들을 갖고 문제시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래와 허락이란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쪽만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그렇다고 보니 하나님 위로를 받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날 술을 안 먹는 게 굉장히 자기 도덕적 탁월성인 것처럼 얘기하면 술을 먹는 사람은 정죄예요. 이게 원래죠. 허락은 야 성경에 술 먹지 말라냐 이거 어디 있어? 먹어도 되는 거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그걸 채울 생각 없고 점진적으로 죽여라 할 생각도 없고 이걸 개선해 볼 생각도 없이 그냥 뭐 당연히 원래 이런 거라다. 이 허락을 자꾸 원래라고 얘기해버리는 이것도 아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원래 허락사에서 답을 찾아야죠. 그렇죠? 원래 허락사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그럼 내 레벨이 어느 정도니? 내 영적 수준이. 그럼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는지 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기준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해당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찾아내고 세우셔야 돼요. 세우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기독교와 얘기하는 도덕적인 질문에 대한 모든 도덕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황금률과 개인의 상당성. 이걸 기억하세요. 이게 모든 도덕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혼해도 돼요? 술 먹어도 돼요? 성적인 문제는 어떻게 돼요? 돈 문제는 어떻게 돼요? 주일 성수 문제는 어떻게 돼요? 황금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모든 도덕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게 대답이에요. 거긴 뭐가 있어요? 항상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 술 마셔도 돼가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이혼해도 돼가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 뭐 너 그렇게 투자적으로 살아도 되고 뭐 해도 돼 뭐 해도 돼 뭐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거긴 항상 도덕적 황금률이라는 게 존재해요. 가장 이상적인 답이 있어요. 근데 꼭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답을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개인의 상대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 이상적인 기준을 이 사람 지금 어느 정도 적용하는 게 맞냐, 어느 정도 선이 이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도덕적 황금률과 개인의 상대성이에요. 그렇죠? 한 걸음 더. 결혼할 계획도 없는데 이혼 설교를 하시네. 오늘 잘못 왔다. 내 간이 내 술을 끊게 해줬는데 오늘 또 술 얘기를 하시네. 잘못 왔다. 저 여러분은 대부분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삶 전반에 대한 패턴이라는 건 아시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이 원래와 허락의 이중구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원래만 붙잡아요. 아, 내가 원래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원래만 붙잡아요. 이 원래만 붙잡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정죄가 되겠죠. 불만쟁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허락만 붙잡은 사람은? 허락만 붙잡은 사람은?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사람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하지 뭐. 어쩔 수 없잖아. 상황이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은 나아지지 않겠죠. 끌려다니면서 살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둘 다 그 자리에 머물러 버려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자리에서 그러지 않으세요? 일에 대해서 원래만 붙잡아. 아, 난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아, 난 이런 일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는데. 난 이런 직장에 다니고 싶었는데. 난 이런 직장에 다니고 싶지 않았는데. 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었는데. 난 이런 사람들과 일하고 싶지 않았는데. 원래만 자꾸 붙잡고. 여러분 세상이 원래대로 돌아갑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삶에서 다 원래 수준대로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에 대해서 허락만 붙잡고 뭐 일이 다 그렇지 뭐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 관계에 대해서 원래가 붙잡고 아 원래는 좀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족이 좀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인이 좀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가 좀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관계란 게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사람 믿을 거 못해. 어? 사람이 뭐 다 그렇지 뭐 특별한 사람 없어. 원래 그렇게 주고받고 사는 거야. 한쪽만 잡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한쪽만 잡는 사람은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두 개를 동시에 잡고 뭐 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내 일의 원래는 이건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원래대로 될 수는 없어요. 그럼 내 허락은 이런데 계속 이렇게 있을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내 진심이. 그럼 이 원래 허락 사이에서 내가 뭐 해야 돼요? 내 일에 대해서, 내 관계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그럼 내가 오늘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죠. 그렇죠. 오늘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마무리하죠. 부정적인 결론이 있고 긍정적인 결론이 있어요. 부정적인 결론 먼저. 첫 번째, 예전에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도덕적인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뭐 술 먹어도 돼요? 뭐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이혼이 죄인가요? 성적인 것들, 돈에 대한 것들 뭐 되게 막 물어봤어요. 그럼 그때는 되게 별로였어요. 왜 기독교인데 이렇게 율법주의적이지? 이렇게 기독교의 이 황금률, 이게 되게 아름다운 법칙인데 원래와 허락의 이 이중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지? 뭐 그런 것들을 뭐 설명해주고 그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질문이 거의 없어요. 요즘은 그런 질문 거의 안 받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원래와 허락 사이에서 고민해서 자기만의 기준을 찾아서 그런 건지 그냥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고 자기만도 살기로 결정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답답한 질문을 하지 않게 된 이유가 원래와 허락사에서 나만의 기준을 찾으셔서 그런 건지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기로 결정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득 15년 전, 20년 전 지금 그리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최소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았지 고민하는 거잖아. 술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묻는 거잖아. 단편적으로라도. 그렇죠. 요즘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주일 성수하는데 주일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적 수준이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달에 한 번 나오세요.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달에 한 번 나오세요.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그걸 지키세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 오늘은 가지 말아야지. 그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11조 10% 꼭 내라고 합니까? 아니요. 기준을 정하라고 하죠. 20% 내고 싶은 사람은 20% 내요.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그어 있는 사람은. 근데 여러분들의 기준이 5%고 3%면 그걸 내세요. 정하세요. 난 5만 원 내겠다, 3만 원 내겠다 정하세요. 그리고 매달 첫 주에 그걸 내란 말이에요. 그게 도덕적 헌금이니까 개인의 상대성입니다. 근데 헌금을 남들이 내고 있다는 사실도 있고 있어. 문득 좋은 일이 생겨서 되게 감사했대. 헌금을 또 거액을 또 툭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냥. 내가 관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싶으면 열심히 일했다가 열심히 일하고 싫으니까 열심히 일 안 하고 내가 마음이 동하면 사람들한테 호의적으로 대했다가 남이 마음이 싫으면 싸우고 그 사람 인생에 긍정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중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적이라고 하면 무슨 상상을 하는 줄 알아요? 왠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옷을 쫙 거룩하게 입고 술 먹으면 안 돼, 이혼하면 안 돼 이게 바리새인이라고 상상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지금 바리새인이 그러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야 구약 성경에 이혼 증서 주고 이혼해도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원래만 붙잡아도 바리새적이 되지만요. 허락만 붙잡아도 바리새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나를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성경에 있는 이론 몇 가지를 조합해서 야 이러면 되는 거야 저러면 되는 거야 하는 게 다 바리새적인 거예요.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술 먹어도 된, 술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방식이나 술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방식이나 다 바리새적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원함을 따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합리화하려고 성경의 논리와 구절을 조합해서 자기 의견을 그냥 디펜스하고 있는 거라고. 정말 그 사람 중심에 성경이 시킨 대로 한번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럼 뭐가 좀 하는 게 뜻하신 거예요? 그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없으면 다 바리새적인 거예요. 여러분 술 안 먹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유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술 먹는 여러분들이. 성적으로 개방적인 여러분들이 뭔가 깨어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른 측면의 바리새성에 빠졌을 뿐입니다. 근데 둘 중에 굳이 하나를 따지면요. 우리 윗세대가 했던 바리새적인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최소한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잖아. 이런 류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류의 바리새인들을 욕하는 게 부끄러운 걸 수 있다고. 감히. 그래도 최소한 그 사람들은 고민이라도 하잖아. 그럼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준을 세우고 살아갈 것인가. 기준이 없는 건 답이 아니에요. 그 기준이 각각 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개인의 이달과 다음 달, 그 다음 달이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 기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요. 제가 강대상에서 내려가서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여러분들 도덕성을 갖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나는 원칙을 얘기할 뿐 여러분들 스스로 세워나가는 거잖아. 저 사람이 교회를 잘 안 와.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어떻게 감히 판단을 해. 하나님께 그걸 허락하실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교회를 늦게 와. 그럼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판단을 해. 저 사람 내가 보기에 성적으로 너무 개방적이야. 내가 보기엔 방탕해.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내가 감히 판단해. 하나님께 허락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별걸 다 허락을 하시는데. 하나님 문화적 상대성 속에서 별걸 다 허락을 하세요. 그 사람의 한계를 인정을 하신다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가능성도 아시지만 우리의 원통한다 아시는 우리의 문제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선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감히 어떻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도덕성을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영적권이라고 그럴 때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 누구도 판단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왜?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판단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내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요. 그냥 보편적인 도덕적 황금률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남들이 다 지키니까 너도 지켜야 되고 이게 끌려가고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주변에서 되게 뭐라고 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차라리 쉬워요. 교회 한번 안 나오면 막 누구한테 다 전화가 오고 막 정죄하고 이러면요 성격이 좀 나쁜 애들은 더 안 나오지만 우리 교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해요. 거의 다 나쁘기 때문에. 근데 성격이 좀 좋은 애들은 그러면 또 미안해서 나온다고. 그게 훨씬 쉬워요. 뭐가 어려워요? 남들 보기엔 이게 도덕적으로 오히려 방탕해 보이기도 해. 남들 보기엔 이게 도덕적으로 너무 엄격해 보이기도 해.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찾기엔 지금 그 기준이 맞아. 지금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 그 기준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하지만 훨씬 더 자유롭죠. 진짜지 이게. 여러분 긍정적인 결과, 결론.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건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게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뭔가 어떤 조각이 비어있다고 느낄 때 있어요? 남들 보기에는 내가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남들 보기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뭔가 좀 허망하고 그럴 때 있어요? 조각, 빈 조각이 느껴지죠. 삶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라고는 딱히 말을 못하겠는데 큰 부분이 빠져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 삶을 모르고 그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빈조각은요, 무엇을 이룬다, 무엇을 누린다, 절대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순간 내가 뭔가 채워진 것처럼 기분이 들지. 집에 가면 그 빈조각이 다시 느껴져요. 내가 뭔가 누렸다, 뭔가 신나게 놀고 즐겁고 막 빈조각이 채워진 것처럼 느껴지지. 집에 가면 그 공간이 다시 느껴진다고. 그거는요, 뭔가를 이룬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누린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사는 게 맞지? 내 24시간을. 어떻게 사는 게 맞지? 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뿌듯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딱. 그 빈조각이 딱 채워진 게 느껴져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어야 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았어. 난 이만큼 쉬었어야 돼. 이만큼 일했어야 되고 이만큼 사람들과 나눴어야 되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반발자국 내딛었어야 돼. 내가 오늘 그렇게 했어. 그렇게 살아봐요. 며칠만. 며칠만 그렇게 살아봐요. 몇 달만 그렇게 살아봐요. 그 빈조각 평생 느껴지는 게 안 느껴져. 평생 느껴지는 게. 교회가 커지면 그 빈조각이 없어질까? 아니요. 저는요. 개척교회 처음 열몇 명 시작할 때 이 정도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안 느껴질까? 아니요. 저는요. 옛날에 부교육자로 직장생활할 때 아, 새벽 5시 가방까지 출근해서 끌려가야 되잖아. 난 그게 제일 싫었거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가는 거지만 난 양보 입고 출근하는 거잖아. 지금은 내가 내 스케줄을 자유롭게 조정해. 누르고 싶은 만큼 누려. 그럼 뭐 빈족에다 채워질까? 아니요. 결혼하면 빈족에 채워질까? 물어봐. 아니요. 아이를 낳으면 빈족에 채워져? 아니요. 돈을 많이 벌면 그 빈족에 채워질 것 같아요? 사람들 여러분을 막 아는 척하면 빈족에 채워질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알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만 그게 채워져요. 이걸 한번 느껴봐요. 그러면 삶에 대한 자신감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전 별거 없는 것 같은 게 자신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중심이 있다. 직장도 힘든 것 같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본인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진짜 자신 있게 잘 살고 있어요. 만족스럽게. 그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만족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요.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살아보십시오. 인생이 붕 뜬 것 같지. 인간이 기준이 되나? 여러분 기준대로 살아봐요. 어떻게 돼요? 기준이 없잖아요. 아, 오늘은 그냥 아 몰라 귀찮아 쉬었어. 밤엔 내가 아 나 너무 게으른 것 같아 정주해. 다른 날은 막 가서 열심히 해. 내 생각만큼 결론이 안 나오니까 막 실망하고 혼자 기준이 계속 바뀌잖아. 그러니까 인생이 붕 떠 있지. 붕 떠 있어요. 무게감이 하나도 없어. 진짜 참을 수 없는 삶의 가벼움, 이렇게 존재의 가벼움, 이렇게 계속 떠 있어. 기준이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요, 딱 무게중심에서 이 떠 있던 사람이 탁 땅으로 내려와요. 그렇게 내가 일정 시간을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뭘 주신지 알아요? 내가 더 높은 기준도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된 걸 내가 느껴요. 내가 이렇게 내 수준에 맞는 기준을 지키면서 살잖아요. 그럼 더 높은 기준도 이길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된 걸 느낀다고.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오는 거 아, 그냥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오고 싶을 때 안 오고 내가 정신없이 빠졌다가 정신 있으면 들어오고 그렇게 1년 총에서 반 나왔어. 절반 나왔어. 52 중에 절반 나왔어. 그거랑 하나님 내가 매주는 못 가겠어요. 내가 격주라도 꼭 갈게요. 그래서 1년 52 중에 절반 나왔어. 그거랑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 1년이 지났을 때 두 번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완전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신앙 패턴과 바라볼 수 있는 기준과 태도가 완전 달라져요. 직장에서 기분 내킬 땐 좀 열심히 막 야근하고 그러다가 아 몰라 할 땐 그냥 좀 내버려 뒀다가 아 또 이렇게 살면 내가 잘릴 것 같아 또 어떻게 눈치 보면서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냈던 업무력이 70이라고 봐. 근데 아 내가 100은 못하겠어. 그것도 50을 할 수도 없고 지금 내가 70이 맞는 것 같아. 70 하자 하고 70을 달렸다는 사람의 1년 대 모습은요 전혀 달라요. 그건 전혀 달라요. 이게 왜 선물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계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할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 연약한 걸 아신다니까 허락하세요. 별걸 다 허락을 하시잖아. 허락하신다니까 그 허락의 계단을 딛고 오늘 할 수 있는 걸 하잖아요. 그럼 그게 내일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요. 그래서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뿌듯하고 만족스럽죠. 하면 내 역량이 확대되고 내 인생이 개선되죠. 이걸 안 할 이유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이걸 안 하고 매일매일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오늘 내킨 대로 살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저는 자주 상담을 할 때 도덕적 황금률과 개인의 상대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해왔어요. 설교를 해왔고 설명해왔습니다. 제가 회개하는 건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해도 된다는 거죠? 라고 하고 돌아갔어요. 내가 지금 뒤돌아보니까 내 말을 이해한 게 아니라 아 해도 된다는 거죠? 라고 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제 공포감에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 같아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일을 안 오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내 인생을 불태우는 줄 알고 예배에 그래서 참석했던 애들이. 그래서 그렇게 와서 그래도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살았던 애들이 아, 꼭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했더니 어 그래요? 안 와? 아, 고민하고 안 오나? 아, 내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신앙 수준이야. 내가 그걸 지켜 이렇게 안 와? 아니야, 그냥 안 와. 안 오고 싶어서 안 오는 거야. 귀찮아, 안 오는 거야. 안 내키니까 안 오는 거야. 나아질까? 아니. 차라리 전자가 날 걸. 그거 좀 누려도 돼. 성적인 거, 술 마시는 거 이런 거 좀 누려도 돼. 네 수준에 막 하나님 허락하셔. 그걸 하나님 직접적으로 정죄하지 않으셔. 네 수준과 맥락을 하나님께서 다 아셔. 어 그래? 그럼 그래도 되는 거네? 아, 괜한 말을 했지 내가.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큰일을 내리신다고 믿고 살게 둘 걸 그냥.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원래와 허락 중에 한 개만 잡으실 거면 원래를 잡으세요. 굳이 한 개만 잡으실 거면. 한 개만 잡으실 거면 원래를 잡으세요. 이상적인 건 근데 둘 다 잡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워야 되는 기준이 뭔지. 그러면 그게 여러분 삶에 큰 선물이 됩니다. 마칩시다. 여러분 어디에 있으십니까?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 상황과 그 마음에서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십시오.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그 마음과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십시오.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원래를 가지고 나를 정죄하지도 마시고 허락을 가지고 나를 방임하지도 마시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잡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며 나를 한 걸음씩 걷게 할 때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같이 부르실 텐데. 이 찬양이 오늘 설교에 가장 잘 맞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참 이 이중성이 되게 좋아서 어제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날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마음을 아시니. 이게 문장을 생각해도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통함 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않는지 아세요. 근데 나를 약한 자로 보지도 않으세요. 그 사이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 정도 안 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약하기만 한 사람도 아니란 것도 아시니까. 이 찬양, 이 기도로 하나님 제가 약간 문제적인 상황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담으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묻고 계십니까? 이걸 그냥 정죄로 가져가지 마세요. 원래를 붙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렇게 공중에 붕 뜬 것 같고 뭔가 가득한데 뭔 또 비어있는 것 같고 내가 이렇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주님 앞에서 알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 내 안을 채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너무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회개하시고, 아니면 너무 원래만 갖고 나를 정죄했다고 해도 회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저희가 공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그 주님 앞에서 찾게 하여 저희 그 사람 앞에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권위 앞에서 무릎으로 승복합니다. 주님을 깨닫고 찾고 지켜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도 그 주님 때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 주님 때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 주님 때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 은혜를 때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가 은혜로 간증함을 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한 으로 일수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들은 일을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들은 일을 주시옵소서. 저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저한테 넘치며 주님의 은혜가 저한테 넘쳐서 아버지, 저의 그 삶을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준이 무너진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저의 가운데 찔림이 있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자유를 얻더라도 그 하나님의 허락을 저희가 받게 하시고, 은혜를 얻더라도 제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제가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돌보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제가 내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제가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반만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내라 주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알고자 하면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에게 힘달라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엇이 맞는지 알아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몰라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제가 내려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한테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제가 내려가여 주옵소서. 제가 근데 알아서 하지 못한 자들에게 저에게 알려주옵고, 아버지, 능력 없어 하지 못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보고 주님을 알려주옵소서. 저희가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쫓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도덕적 황금률로 나를 정죄하신 분도 아니시나 내가 어떤 기준도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분도 아니신 것을 제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지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분임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저희가 오늘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내 중심에 공허하고 빈족하게 느껴지고 산다고 사는 것 같은데 이게 사는 게 전부인지, 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가운데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을 얻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누리는 것도 아니라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이들이 느끼게 하시고 그 주신 대로 말미암아 만족함에 기뻐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허락하시는 그 진리의 은혜를 받아 원래를 향해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